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제 한 소리를 듣고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을 때 어머니께 잔소리를 한 대빠가지나 듣고 매일마다 그렇게 출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어머니의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가 귀한 이 시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후반부에서 이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구절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지금 이 말을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서 오늘은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정말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예레미야는 참 많이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딱히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지, 속상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러니까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해서 달리기를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근하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더 악하고 끔찍하고 깜깜한,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을 텐데, 벌써부터 내가 이렇게 피곤해하면 미래에는 네가 어떻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이 얼마나 참 참혹하고 또 가슴 아플지를 뻔히 아실 텐데도 하나님은 딱히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 예레미야의 애가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심정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려면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요, 야, 또 잔소리 시작하신다, 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100번,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정말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네 개의 절인데요, 이 네 절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었을 때에 앞에 있는 두 절과 뒤에 있는 두 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도록 각절 앞에 알파벳을 붙인다면 A, B, B-A-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7절과 10절이 서로 닮은 꼴이고요, 가운데 8절과 9절이 서로 비슷합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보시면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끊고요, 내 소유를 내던져 또 끊고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게 총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행이 가장 깁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10절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끊고요, 내 몫을 짓밟아서 끊고요,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동일하게 3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절에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10절에는 내 포도원, 내 목,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운데 있는 두 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가운데 두 절인 8절과 9절은 시작이 동일합니다. 둘 다 내 소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8절과 9절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비유하는 동물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자, 8절에서는 어떤 동물에 비유합니까? 사자. 네. 숲속의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으르렁거리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덤벼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숲속의 사자라도 되느냐, 하나님께 막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볼까요? 9절이 이렇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어렵죠.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마치 사자인 양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매들에게 둘러싸인 한 마리 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민족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북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금 남왕국 유다인 남왕국 유다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국방력 때문입니까? 그들의 외교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경제력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출생부터가 다릅니까? 집안이 달라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특별합니까? 그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숲속의 왕 사자라도 되느냐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높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몇 번이나 지워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내 소유로 부르시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견상으로는 참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그냥 특별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진짜 자신들이 사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렸을까요?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면 위대한 왕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대들었을까요? 만일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하나님께 상점보다는 벌점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잖아요. 왜죠? 우리는 그렇게 허물투성이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자리매김해버린다면 우리의 죄책감은 점점 갈수록 절망감으로 변해갈 겁니다. 죄책감은 지워질 수 없어서 절망감이 되고 결국 이 절망감을 가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점점 더 가면을 쓰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요. 사회에서는 또 사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쓰는 잘됨 또 행운이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 되고요. 교회에서 쓰는 축복이라는 말도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위험하다, 큰일 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새도 없이 말씀을 덮어둔 채로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 무언가가 충족이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면 나는 참 행복하고 내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이것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행복을 담보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행복을 주고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많은 목자는 1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유. 이것이 많은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했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결국 이 나라들로 말미암아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는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민족들, 하나님의 소유,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맞게 됩니까? 진정 행복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고, 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이웃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주체를 누구로 바꾸죠? 많은 나라가 주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주어가 바뀌죠.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저는 3.1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희 진원들의 수가 두 배로 불어나는 방식으로, 뭔가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또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물질적 보상으로 저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책망하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그것을, 그 복음이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정말 감사함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서 14절에 언급되었던 그 많은 목자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주변의 악한 이웃들, 주변 나라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내 소유를 공격했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내가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할 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십니다. 허물투성이인 나를, 철저히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고통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우리의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길들여 놓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 혹여나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